에스겔서 1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니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서는 참 그 읽기가 어려운 책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서에 많은 환상, 그 묵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문화와는 너무나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적 코드와는 너무나 다른 코드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아주 쉬운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 에스겔서 전체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는 뭐 성경 전체에 그 늘 나오는 주제들 중에 하나인데 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주제로 부각이 되느냐 하면 에스겔서를 읽는 독자들 또 에스겔이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에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처한 현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논하기에는 너무나 암울한 현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겔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그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아는 것,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시점을 아직은 오지 않은 미래의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경에서 예언한다,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관련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지금, 여기에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여기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를 밝혀주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파묻혀서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 관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올바른 모습이 무엇이냐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은 언제나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미래가 어떤 것이냐, 어떤 미래가 올 것이냐, 그 미래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불안하기도 하고 소망이 있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이냐, 네가 오늘을 제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미래에 어떻게 하실 것이다, 네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미래에 너를 복내려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모든 예언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 그 선지자가 활약하던 그 당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이해 속에서 에스겔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의 현장은 바벨론이고 바벨론의 포로기라는 독특한 그 시대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연대를 우리가 헷갈리는데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사로잡혔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성경을 잘 보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훼파되기 전에 그보다 앞서 약 11년 전에 여호야긴이 왕으로 있었던 시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여호야긴 왕과 또 예루살렘의 유력자들을 다 사로잡아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보다 앞서 BC 595년경쯤에, 597년경쯤에 포로가 제1차로 잡혀가는 거죠. 그렇게 잡혀간 포로들은 자기들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던 때거든요. 아직까지 여전히 소망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에는 그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너무나 만만치 않은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에스겔서 1장 그 2절에 보시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이상을 에스겔이 본 때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 그러면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약 5, 6년의 시간이 더 남아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완전히 눌러 살 거라는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아직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성전이 건재하는 한 언제든지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돌이켜 가서 살게 해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남아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유대 지역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때이고요. 같은 때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서는 에스겔이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때 그 시기에 그 바벨론에서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아직 희망이 끝나지 않았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기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단순히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아니라 거의 하나님과 동일시되던 그런 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이스라엘이 그 남과 북으로 나뉘고, 남과 북으로 나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죠.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그 북이스라엘 제국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 제국의 산헤립이 다시 유대 땅까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일이 히스기야 왕 때에 발생합니다. 그때 꼼짝없이 이제 남유다 왕국도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하룻밤에 18만 5천이라는 그 아시리아 군대를 멸절시키셔서 놀라운 구원을 일으키시죠. 아마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 한 그 어떤 이방 민족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라는 믿음을 더 크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원래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입니다. 그렇지만 점점 상징이 내용, 실체를 대체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유다 왕국에 일어나게 되죠. 원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위대한 건축물을 다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께서 여기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 거하시기에 합당한 장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요, 그 하늘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작은 나라, 이 작은 도시, 그 작은 도시 위에 한 언덕 위에 세워진 작은 건물 안에 하나님이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내용과 그 신앙의 내용을 이렇게 상징하는 상징물의 그 관계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던 셈이죠. 그렇지만 점점 이 생각들이 오해가 되고 상징물이 내용을 대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때에 이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기까지 이릅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성전에 서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 그거 거짓말이다. 너희들 스스로 기만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죄악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것 너희들 그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이죠. 왜 이런 선포를 했을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우리에게 안전과 번영을 약속해주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마치 도구를 쓰듯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가 신랄하게 지적한 지적이죠. 원래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만 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이 성전의 상징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주술적으로 또 자기들을 위한 하나의 민족의 신으로 국한시키는 우를 범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는 비단 이스라엘 역사 말미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하고 나왔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었던 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 모든 이적을 베풀어 자기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해서 시내산까지 인도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던 모세가 자기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자 모세를 대체할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는 지경에 이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안전이 자기들의 손에 확보되지 않는 것을 늘 두려워하고 늘 그것을 거부해왔던 것입니다. 또 사사시대 말미에 가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자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또 사무엘서에서 접하게 됩니다. 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편을 들을 것이다. 마치 그 당시에 이방 나라들이 자기들의 신을 그렇게 섬겼듯이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었고 죄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적하고 계시죠.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뿌리 깊은 인간 본성의 어떤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는 평안과 안정, 번영 이런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그런 말하자면 속물들인 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실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는 포로가 되고 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거짓된 믿음을 부수고 그것을 심판하는 환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장 전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4절부터 에스겔이 자기가 본 환상을 묘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는 북쪽에서부터 오는 폭풍과 큰 구름, 번쩍번쩍하는 번개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네 생물은 네 얼굴을 가졌고 그 얼굴은 각각 인간, 사자, 소, 독수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날개를 가졌고 어디든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쭉 직진해서 행합니다. 번개처럼 왕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네 생물들과 함께 움직이는 바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과 바퀴에 대한 묘사가 끝난 시점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22절부터의 내용인데요. 그 바퀴 그리고 네 생물들 그 위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위에는 수정과 같은 궁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궁창에서부터 음성이 나오는데 궁창 위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사람의 형상 같은 것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죠. 1장 전체를 묘사하면서 성경에 보시면 에스겔서 1장 1절 위에 파란색으로 여러분들 써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호와의 보좌라는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없고 이제 성경을 편찬해내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붙인 제목일 텐데요. 여호와의 보좌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그 아래는 궁창이 펴져 있고 그 아래는 네 생물들, 그룹, 10장에 가시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천사들인 그룹이라고 말하는데 그룹이 있고 그 그룹 밑에 바퀴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언제나 방해받지 않고 펼쳐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호와의 보좌가 아니라 여호와의 병거라고 표현해야 옳습니다. 보좌에는 바퀴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거에는 바퀴가 달려있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그 신적인 용사로 등장할 때 언제나 폭풍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폭풍과 함께 등장하고 바퀴가 있는 것을 타고 오시는 셈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보좌가 아니라 병거를 타고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에스겔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여호와의 보좌를 보는 것은 이사야서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소명을 받을 때 이사야의 환상 속에서 여호와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에서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은 굉장히 정적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성전 위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옷자락이 가득히 있고 그 옷자락, 그 성전 제일 위쪽에 하나님의 보좌가 자리하고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면 지금 에스겔은 그냥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병거를 타고 돌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훨씬 더 동적이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성전 위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에 시온산이 있고 시온산 위에 성전이 있고 성전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런 수직적이고 정적인 차원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병거를 탄 환상을 보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바벨론 땅, 그발 강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은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네 생물과 네 바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병거를 가리키는 표현들이죠. 이 병거를 묘사함에 있어서 가장 그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곧게 행한다, 돌이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1장 9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12절에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14절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17절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이렇게 해서 돌이키지 않는다,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에 방해될 것은 없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뜻하시는 대로 가고자 하시면 그대로 간다. 이것은 다만 공간적인 개념에서의 의미가 아니라 의지적인 개념에서도 마찬가지인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에는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디든지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만 국한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을 언제나 돌보고 보호하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백성이 잘못할 때는 그 백성을 심판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런 차원에서 병거탄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거라는 것은 전쟁 도구죠. 전쟁은 쌍방향이 치르는 일인데요, 이 쌍방향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 알 수 없을 때 전쟁이라고 하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그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는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심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병거를 타고 임하신다는 것은 곧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벌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이 원래 살던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하나님, 그들이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선택한 그 성전이라도 기꺼이 이방인의 손에 훼파시키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성전 그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의 하나님을 에스겔서가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1장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무언가 잘못하셔서, 착오가 있으셔서, 실패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결과다. 돌이키지 아니하고 곧게 앞으로 행하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의 결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주 버리고 아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에스겔서의 이 환상 속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버림받아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 쫓겨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 속에 거기에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들을 아주 포기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징계하고 있는 것이다, 심판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에스겔이 묘사를 하는데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같다라는 것은 우리를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시선을 이동시켜주죠. 우리의 시선을 그쪽으로 잡아끕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 세상 전체를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노아를 보존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며 그들에게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시죠. 그 화해의 메시지였고 용서의 메시지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표현이었던 그 무지개를 방금 이제 여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에게 환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것을 보고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28절 뒤에 부분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행하시고 어디에나 계실 수 있으며 그 모든 일을 방해받지 않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작정했었던 성전에 있었던 것 같이 지금 여기 바벨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를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셨지만 우리를 아주 버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의 모습이다라고 에스겔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의 형상이라, 영광의 형상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일을 등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은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가를 놓치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지만 아주 버리시지 않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해 돌아온 이 바벨론에서 새롭게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를 들으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본성상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을 달라고 구합니다.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구합니다. 번영을 약속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면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결국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가 인도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그 일은 예루살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가능성으로 주어지고 있다라고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도전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것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이 세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리석었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아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의 축복이고 은혜고 번영이고 풍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살기를 도전받고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의 삶과 바벨론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꿇어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이런 삶을 주셨습니다. 이런 삶의 현장을 주셨습니다. 이 속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입니까? 라고 묻는 물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소망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심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 속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왜 하나님이 이런 현실을 허락하시는가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그러나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곳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인지를 물을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물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